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샘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은 구별됨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구별됨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세상에 살지만 그 구별됨이 뭘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혀 구별됨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여러분, 블레셋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에벤에셀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고 처음으로 갔던 곳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 신당이 있는 아스도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옮겨가죠. 그리고 나서 가드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그론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이제는 아스돗과 뿐만 아니라 가드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그 땅을 치셨는지를 이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독종을 내리셔서 가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종에 걸려서 고통을 받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의 울부짖는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에그론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궤, 처음에는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온 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땅에 저주를 내리는 예물단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조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몇 개월? 일곱 달이나 지났어요. 그렇죠. 회의하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어디에 두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더 이상 인명피해 보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들에다가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암소 두 마리에게 이 수레를 끌게 하는데 이 암소 두 마리는 수레를 끌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막 송아지를 낳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새끼들을 보는 앞에서 어미소를 떼어서 수레를 메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 두 마리는 수레를 단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수레를 메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등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죠. 짐승도 모성애라는 게 있는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자식들 보는 앞에서 떼어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불편한 멍에를 메어서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곧장 가면 아, 이 독종은 하나님이 우리 땅을 치신 거야. 그게 아니면 우연히 임한 거야.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는데 소 두 마리가 어떻게 갑니까? 울면서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땅의 벳샘에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밀 재배는 언제쯤 한다고요? 3월 중순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2주 후면 바로 밀을 수확하니까 4월 초쯤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수레가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쉽게 밀을 추수하고 있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겨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 한가운데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도 않는데 이 신앙 회복하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별점이 무엇입니까?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빈들에다가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에게 법궤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이 법궤를 찾아오겠다라고 예를 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미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가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전쟁의 승리의 상징인 전리품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니까 이제 예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아스돗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을 치셔서 목을 꺾어버렸습니다. 도움의 상징인 팔목 두 개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겨보내면서 이 법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이 법궤 때문에 우리 땅에 어떤 저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살겠다라고. 나는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겠다라고. 상대방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물단지 같은 법궤를 그냥 가드로 보내버렸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모르고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로 인해서 아스돗이 이렇게 큰 독종으로 인해서 큰 고통이 왔다라면 이걸 가드로 옮겨가면 가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아스돗 사람들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보내는 게 이게 인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우리 동네 더 이상 피해 안 보면 괜찮다라는 거. 나만 피해 안 보면 상대방이 피해 보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 정말 자기들이 인컴을 정확하게 보고해 줍니까? 아니요. 파는 사람은 부풀려서 팝니다. 이 장소가 얼마나 잘 되는 장소인지. 집을 사고 팔 때는요. 집에 문제들이 있어도 그거 조금 패치업하고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동네처럼 잘 나가는 집 없다라고. 문제 있는 거 떠넘기듯이 그렇게 넘기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 없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왔을 때 뭘 합니까? 이 수레는 패서 뗄감을 삼고 암소 두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걸 너무 감격해서 지금 뭘 한 거예요? 법궤를 열어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몇 명을 치셨어요? 5만 70명인데 5만에 괄호가 쳐 있다라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에 그냥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옛날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건데 5만 70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다윗이 왕일 때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파퓰레이션이 7만이에요. 7만. 그런데 이렇게 외곽 지역에 5만 명이 넘어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이 몇 명을 치셨어요? 70명을 치셨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크게 살육을 하셨다. 여러분,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성이 어디로 가죠?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전쟁의 첫 번째 실패를 하죠. 이 실패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죽은지 아세요?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면 36명 죽었습니다. 36명 죽었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몇 명이 죽었어요? 70명이 죽었으니까 이건 큰 재앙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왜 열어봤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나쁜 의도가 있었을까요? 법궤가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렸던 자들이 무슨 나쁜 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봤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라니까요.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몇 개월? 7개월이 있다가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아이템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 빼고 보낸 건 아닐까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열어봤을 수 있어요. 여기 법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만나를 담아두었던 금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뒀는지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빼두고 보낸 건 아닐까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까지 갔다 온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갔다가 블레셋의 국경지대인 벳세메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아주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밀을 재배하는 농사를 짓고 사는 시골입니다. 이 시골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법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냥 궁금한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열어본 게 아닐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또 이 사건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의 선에서 한번 생각해 봤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냥 법궤의 뚜껑을 열어봤다고 하나님이 70명이나 죽이는 것,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냥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라는 질문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렇게 이게 뭐 그리 나쁜 일이라고. 그 뚜껑 열어봤다라고 하나님이 70명이나 죽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분이고 인내하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둬서 믿는 우리들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본다면 이거 도저히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하셨다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1st century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한 가지예요.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의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 하나님 법궤의 뚜껑 열어봤다라고 70명 죽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존중의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뭐라고요? 믿음 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인간적인 가치 기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상식의 기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한 성경 구절을 나누고 싶어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성물은 뭐 하지 말라? 거룩한 물건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아니 만지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를 보면 예외 없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더해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견이 더해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경험이 더해질 때에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더해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첨부된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더해진 거예요. 무슨 생각이?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범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여셨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두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영이 왔을 때에 그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월 뛰어넘는 거예요. Pass over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두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영이 왔을 때 내 집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흉악한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 그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까지 올려드리며 흥분하며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뭡니까? 블레셋에 갔는데 혹시 이 안에 있어야 되는 성물들이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나라도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첨가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생활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형편, 내가 처한 상황, 이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구별점이 뭡니까? 바로 말씀의 순종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나쁜 의도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보았다가 70명이 죽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제 마음이 솔직히 더 아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몰랐던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더라니까.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이 법궤 어디로 보내버리지? 블레셋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아스돗에 하나님이 독종으로 치셨을 때 아스돗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뭐예요? 우리 살겠다라고 이걸 어디로 보내버리지? 벳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70명이 죽는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궤 어디로 보내버리지? 블레셋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피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해야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심을 아프게 한다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하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 가운데 머무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보내자는 거예요? 옆 동네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메신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봐도 블레셋 사람과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구별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갈 때 이 법궤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는지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일단 자기부터 살겠다라고 그거 설명해주면 안 받아갈 거니까. 이것 때문에 피해본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법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혹시 너희가 가져가면 하나님의 법궤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궤 뚜껑 열어보면 절단 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만 더 이상 피해 안 보면 돼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이것 만져서 피해보고 그들도 궁금해서 뚜껑 열어봤다가 피해보는 것 관섭하지 않습니다. 나만 피해 안 보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약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구별됨이 뭐가 있냐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장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아니 계신다고 말하는 분이 아무도 아니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해도 소용없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게 축복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신앙 버리지 말라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사업하기 더 힘들어졌다라고 신앙을 버리지 말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붙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 내 인생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그것 붙들고 살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